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10월 28일 월요일,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7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만남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시대의 소망 184.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호의를 부탁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놀랐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요점을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그 여인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한다. 한 사람은 유력한 유대인 선생이었고 다른 이는 의심하는 성격의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두 경우 모두 각자가 듣고 이해해야 할 초월적인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장 13절, 스가랴 14장 8절.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며 인간은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물은 영생에 강력하고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다. 교훈입니다. 여인은 경계하고 반문하지만 예수님은 신뢰를 주시고 그녀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며 그녀에게 영적 진리와 영적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묵상.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충만한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시대의 소망 187. 누구든지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다정한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초청을 알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인도해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기 다시 읽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왼손잡이 적임자 에훗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의 죽음과 함께 사사기의 악한 사이클이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고 돼 있는데 에훗 때는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원래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에글론의 모압은 본래 이스라엘보다 약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라 모압이 이스라엘의 그 배도 때문에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방 나라가 살아나서 강성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방 나라가 살아나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한 열방은 결코 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에는 세상의 힘이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할 때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이 이름은 그 의미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에글론의 히브리어는 에갈로로 그 뜻은 살찐 송아지라는 의미입니다. 곡물은 히브리어 민하로 소제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22절에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에글론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이방 왕이 가로채서 그들이 비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제물을 도리어 숭배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 그 이름의 뜻이 완전히 뒤바뀌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신명기 34장 3절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여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승리를 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하나님이 에글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하신 곳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살이로 18년이나 되게 되었던 곳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빼앗긴 것은 가나안 정복 신앙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반전이 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시대의 반전의 역사로 흘러가던 출애굽의 구원의 신앙의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다시 망각하고 또다시 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번에는 가나안의 정복 신앙의 이념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복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리고 아말렉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 안에서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우세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강성해진 에글론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과 연합군을 이루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시 문을 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즉 여리고는 거주는 하되 여리고의 이방 문화를 살려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후 때는 이스라엘의 죄로 점령당했던 여리고를 다시 이방인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나안의 정복의 전초기지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해 돌 12덩이로 기념비를 세워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렇게 정복하시리라는 믿음과 땅 정복의 정신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훗 시대에 와서는 사사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길갈의 정신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돌 뜨는 곳 이것은 신명기 7장 5절과 25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으로 나옵니다. 즉 길갈의 신앙의 정신이 상실되고 우상 숭배의 정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성에 입성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가르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훗 시대에는 사사기 3장 21절 28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즉 에글론을 죽이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모압을 침멸했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또다시 땅 정복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것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어두운 역사의 반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사람이 참 의외롭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두 번 쓰여졌습니다. 왼손잡이는 속박된, 묶인, 불편한, 오른손에 결함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팔을 눈에 띄게 못 쓰는 사람이어서 군사 지도자가 되기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에훗입니다.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 출신 영웅이었던 온니엘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의 곡물을 바치러 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굴욕적인 외교단의 단장으로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즉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자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영웅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며 전쟁 사사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식민국가의 낯선 사람이 왕가의 독대가 허용된 것은 정말 잊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의 연약함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험인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과의 2층 다락방에서 독대가 가능했습니다. 왕들은 절대로 혼자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2층 다락방은 왕들이 자기의 개인 사실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부부관계나 은밀한 일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혹시 왕이 발을 가리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행위나 용변을 볼 때는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단독으로 만나도 왕이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오른팔을 못 쓰고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대되지 않았던 왼손잡이였던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사가 오셨을 때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훗처럼 그의 백성을 위해 홀로 승리를 쟁취하셨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의 백성의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에훗 이후의 모든 사사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에훗처럼 속임수를 쓰지 않으셨고 드보라나 바락처럼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입다처럼 이기적인 야심을 드러내지도 않으셨고 삼손처럼 어떤 성적인 약점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사기 온니엘처럼 모든 면에서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온니엘 이후 모든 주요 사사들처럼 예수님은 비주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통치자나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세상이 믿을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사기의 사사들보다 더 구원자로 보이지 않으시는 정말 그런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를 통해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유에 태어난 비주류 인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 나올 것이며 세상이 강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승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글론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해방자를 보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에훗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왼손잡이 해방자를 사용하셔서 왼손잡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도다. 하나님은 모자람, 장애를 사용하셔서 구원은 정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사회적, 신체적,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경량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사랑하십니다. 장애인,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질병에 갇힌 자들, 자랑할 수 없는 자들, 자기 절망과 한계를 알고 있어서 심령이 가난하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숨이 나오고 애통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왼손잡이라는 세상에 의지할 무언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절망하고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오른손잡이임을 포기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도 택하시지만 그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겸비케 하셔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부르짖게 만드셔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독재자로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듯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부패성을 애통해하며 가상의 악을 인하여 신음합니다.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늘상 찌푸린 상입니다. 그들은 청년들이나 어느 누구의 순진무구한 웃음에도 오싹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은 온갖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을 죄로 간주하며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엄하고 가혹한 상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극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오락거리들과 기분 전환거리들을 장안해내기 위하여 마음이 항상 극도로 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흥분에 의존하는 것을 배우며 그것이 없이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참된 그리스도교의 원칙은 모든 사람 앞에 행복의 참된 근원, 그것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근원을 열어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결코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한동안은 뜨겁지만 실망과 의기소침을 남기고 곧 사라져버리는 열성의 정신을 부추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기분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고양된 기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진보는 근본적인 진리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편협한 철학과 딱딱하고 냉랭한 정통 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편으로 부주의한 자유주의 안에도 큰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영속적인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한 말과 글로 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은 사람들 앞에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서신들 가운데 건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중의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경향들과 품성에 두드러진 특성들을 짜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의 원칙들을 잘못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건전성은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존재하는 온갖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균형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병약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것은 어떤 것이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들의 형제들이 마땅하리 많지 그들을 자애롭게 대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맙니다. 위대한 의원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솜씨로 그들을 회복시켜 건전한 도덕적 건강을 갖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처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동안 그들의 입장에 적용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진 않습니다. 그들은 곧 그들의 천성적 기호에 맞지만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는 영향 아래로 들어가고 맙니다. 다른 기능들은 무시하고 어떤 특정 기능들만 사용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충분히 수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은 매우 크게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심하게 균형이 유지되려면 다른 모든 것을 활용하지 않고 한 가지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잠든 채로 놓아두고 하나에 모든 관심을 쏟고 힘을 기울인다면 그 면은 크게 개발되겠지만 극단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능력을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선천적으로 똑같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신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면은 강하지만 다른 면은 매우 약합니다. 이렇게 현저히 드러나는 결함들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품성의 약점들을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강화한다면 그들은 강해질 것입니다. 남녀들이 균형이 잘 잡힌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신적 능력을 이끌어내어 사용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세상은 편향적인 남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것들을 활동시키지 않으므로 왜소하게 만드는 반면에 한 측면의 기능만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교육은 실패작입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공부하지만 실질적인 직업생활에 관계된 것들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남녀들은 자신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되며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 자신보다도 인간적 결핍성에서 훨씬 열등한 상태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신속히 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들이 운영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은 청년들을 실생활에 부적절한 인물로 만듭니다. 인간 정신은 활동하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 있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노동과 연구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서 40일을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 성소를 지을 예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증거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진설병을 두는 상.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등잔대와 기구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고와 책망.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요지부동한 목적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과 불멸의 보상을 받은 자들은 인내로서 착한 일을 계속하는 자들이다. 이 사랑하는 자매가 자신이 확신한 진리로 신실히 살았다면, 그리고 부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녀의 남편에게 구원하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도 특별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단과 그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다. 그들은 불에 닿으면 녹아 거품이 되는 밀랍처럼 감수성이 예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충성된 군사로서 어려움을 이기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온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분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은혜의 유예 기간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여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간구한다. 교회를 무감각 상태에 빠뜨려 젊은이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사단의 사업임을 나는 보았다. 나는 젊은이들이 진리의 가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았다. 부모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광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유 형제의 형편을 보게 되었는데 사단이 그를 단단히 묶어 하나님과 형제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있었다. V 형제는 자기의 불신으로 유 형제의 이해력을 크게 어둡게 하는 영향을 끼쳤다. 유 형제의 형편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 없었다는 점을 보게 되었다. 그가 교회에서 나가게 될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그는 격려를 받고 심지어 강권을 받아 교회의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는 교회와 연합한 여러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교회와 연합하기 좋은 상태에 있었다. 그는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원수는 이 오해를 사용하여 그에게 해를 끼쳤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연합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생애보다는 유 형제의 생애와 행동을 더 기뻐하신다. 그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은 그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유 형제의 아내는 진리에 감동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그녀의 행위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녀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와 잘못을 보지 말고 무엇이 진리냐고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영혼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귀한 영혼들은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거나 멀리 흩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큰 영향력을 요구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그들의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사용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 형제여, 나는 2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대가 처한 형편을 보게 되었다. 이 이상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내가 여러 다른 곳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바를 다시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그대는 안식일을 받아들였으나 안식일과 관계된 중요한 진리들을 반대하고 있음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대는 모든 진리로 굳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대의 마음이 불신과 의심의 통로로 방향을 정하여 불신과 흑암을 강화시키는 길을 찾으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증거를 탐구하려는 대신에 그대는 반대의 길을 택하였고 사단은 그대의 목적에 부합되는 길로 그대의 마음을 기도하였다. 그대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울 때 무기를 내려놓을 줄 모른다. 그대는 논쟁을 좋아하는데 이로 인해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진리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결국 어둠에 둘러싸이고 불신이 그대의 마음을 차지하는 곳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대는 사단에 의해 눈이 멀게 되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가려함을 주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